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시작 애가입니다. 제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부흥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속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이 슬픈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금이나 순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풀무불을 통과하는 과정은 심히 고통스럽고 또 회피하고 싶지만 순금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뜨거운 불일수록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더 유익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에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파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진심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근데 부흥도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하여 풀무불이라는 고통이 따르듯이 부흥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이런 애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애가는 뭐냐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찢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노래가 바로 애가인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처럼 충격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뱉는 그 감탄사가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장차 받게 될 유배의 삶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기술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보는 이 애가는 그 멸망해버린 그 현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감정의 날 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리고 잔해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눈이 뽑힌 채로 이방 땅으로 압송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살아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겉으로는 부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차 올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고통 속에 불어는 오늘 이 애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홀로 남았을 때 애통함,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 이런 형편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애가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가지고 오는 부흥의 소극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내리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가다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사모함으로 읽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이 원서로 이렇게 보니까 참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A, 알레프 순서대로 이렇게 딱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슬퍼서 저를 떠나는 사람에게 가지 마소서, 나를 버리고 다 간다고 해도 당신만은 가지 마소서, 라면은 누가 끓여줍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면 그 마음에 있는 그 외로움이나 당신이 정말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가라고 하면 벌써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기쁜 것도 없으며 선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판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언어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탄식과 애통과 고통과,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탄식의 언어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탄식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이 애가는 정말 우리의 깨어짐, 낮아짐, 버려짐에 고통이 있는 것인데 부흥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옆으로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멸망과 폐해 속에서 부흥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그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애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에 탄식인 애가가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애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심령을 찢게 하는 이 애가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멸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부흥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또 아픔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아픔과 탄식과 고통이 주님의 부흥을 불러오는 강력한 마그마로 변화될 것을 이 시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또 그 소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고통의 바닥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어떤 상태냐면 완전한 폐허, 고통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떤 역사책을 보면서 안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과부처럼 됐다고 말하죠. 전에는 열방 중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존귀한 공주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다. 육체 노동을 하는, 옷도 다 떨어지고 허름하고 존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더 아픈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이 자녀들, 그 백성들이 당하는 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가 먹을 것이 있어야 젖이 나오고 아이에게 이렇게 젖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처절했던지, 엄마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젖이 안 나오죠. 근데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굶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방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옵니다.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돌아와야 된다. 19절에 말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자신 안에 있는 이 고초와 또 재난이 마치 쓴 쑥과 쓴 담즙처럼 자기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쓴뿌리처럼 막 올라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평생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전하였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오랜 고통을 받았지만 인내를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화답을 주시죠. 몇 배에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고통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대적으로부터 고난과 고배와 고통을 당하였지만 결국 그에게 갓 돌아오는 것은 그 백성 중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패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통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작고 소심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슬프도소이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그럴지라도 너를 택한 사람은 나다. 왜냐하면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특별하게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위로와 회복과 또 축복의 이런 표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과 또 책망과 장차 받을 이 멸망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위로가 아니었죠. 착고와 감옥이었습니다. 치욕과 조롱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고통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의 결말은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처절한 패망을 맞이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게 되죠. 쓴 숙과 쓴 담즙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박혀서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직면한 상황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고통의 바닥에서 품었던 예레미야의 소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중심이 잘 드러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첫 번째 사람은 그 고통이 쓴뿌리가 되어서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쏟아내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의로 삼는 것이죠.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 40년 동안 이렇게 나는 애썼다. 이 비난의 화살을 사람들에게 쏘아댈 뿐만 아니라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마음에 담아놓았던 모든 감정을 이 인생의 고난의 바닥에서 쏟아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수고가 헛되이 되었으니 그 고난과 재난이 쓴 쑥과 쓴 담즙처럼 쓴 뿌리로 영혼에 꽉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그 사람의 무덤이죠. 고난의 바닥이 그 사람의 무덤입니다. 자기의 의와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피해의식과 또 쓴뿌리를 쏟아내는 이 사망, 그 무덤이 이 사람의 고통의 바닥, 그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죠.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는 그 쓴 것이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솔로몬 성전은 불태워 없어지고 그 현장을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쏟아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쏟아내는 것이 당연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과 또 치밀어 오르는 그 낙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가 말하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 고초와 재난과 또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초와 또 자기의 재난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이 고난을, 이 쓴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에게로 나갔더니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인생의 바닥에서 모든 것은 다 끝나봤지만 오직 그곳에 계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 고통의 바닥, 모든 것이 쓴뿌리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바닥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받았던 이 고난, 고통, 쓴 쑥과 담즙들을 자기와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다 쏟아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고통을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절망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인생의 쑥과 담즙이 나오는 고난과 고통의 바닥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쑥과 담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순종했는데,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상처와 낙심뿐일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날마다 그것이 쓴뿌리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통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 아픈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쑥과 담즙의 쓴 기억이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통의 바닥에서 이런 소망을 가져줄 수가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과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고통의 바닥에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성실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 우리가 이 경험하는 아픔들, 이 고통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얼마나 쓴 것이 올라오며 고통이 강하며 또 억울함이 강하며 허무가 강하며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보면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런 환경과 이런 고통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은 아주 작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영에 내가 깨닫는 바요 또 느끼는 바요 임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그 바닥에서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또 성실하심이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상대가 변해도 상대가 날이 갈수록 악을 행해도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이 모든 것이 다 훼파되어지고 처절하게 깨어지고 먹을 것도 없으며 완전히 끝나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느끼는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도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라는 이 감정이 확신으로 마음속으로 다가올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보아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철저히 망가지지 않았냐? 내 눈에는 이 참상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관계지. 이런 악을 행하면서 거룩한 나와 여전히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갖는다고? 관계가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이 백성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죠. 오늘 예레미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의 이런 죄에, 오늘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해파되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 위에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봤던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라함임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의 어떤 어근입니다. 어근,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아를 품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은 어떤 거냐?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 딱 들어가 있는, 품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있지만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죠. 엄마가 끊임없이 양분을 제공해야 간신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분을 주지 않으면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런 자기에게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양분을 제공하고 또 그 안에 안전지대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엄마잖아요.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다 무너진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그 자궁에서 빼내서 이런 악한 것들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같이 자격 없고 쓸모 없고 이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하여 내가 왜 끊임없이 양분을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은 예레미야가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며 끊임없이 양분만 빨아먹으면서도 죄를 짓는 그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23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들은 오늘 하나님 말하는 인자와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죠. 사람들은 조건적입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처럼 다짐하죠.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상대의 죄가 강해지고 허물이 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자와 긍휼은 줄어들죠. 계속 줄입니다. 계속 줄이다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인자와 긍휼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거나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내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허물이 더 증가하는데도 하나님의 긍휼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이 되니 더 새로우며 더 부어지며 여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성실함은 원어로 보면 에무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백하는 아멘! 아멘이란 단어의 근원이죠. 어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소망이 끊어지고 회복도 끊어지고 부흥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깊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폐허라고 할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실함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인생의 바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성품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입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어졌던 모든 기업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죠. 왕은 눈이 뽑혔죠. 땅은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헐벗은 이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 지금 상황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의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신 것을 보았던 것이죠. 원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약속의 땅에서 다 기업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는 아무 땅이나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것을 의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완전한 공급자를 가진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구원의 반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황폐된 바닥에서 기도하며 애통할 때 여전히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에 압도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전혀 압도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그 인생의 바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이 지극히 작아지며 나를 찾아오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 만진 바요 본 바요 또 실제로 느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한밤중에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큰 군대가 온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사원이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원이 달려와서 그걸 보고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그 대적의 수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있는 군사도 없으며 이길 무기도 없으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망의 바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6,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대적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기업이 다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모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공급자이시며 완전하신 승리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업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땅, 이 고통의 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곳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흥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오늘 아주 상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죠. 뭐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빨리 다른 힘들을 동원하여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이 바닥에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분이라고, 선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지만 우리가 진짜 기다려보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막 10년씩 이렇게 기다리면 고통스럽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다림은 참 멋있다, 나도 기다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했든지 막 결혼 정보 회사 막 이런 데다가 온 데다가 다 전화를 하고, 물론 결혼 빨리 하면 좋죠. 막 온갖 자기의 방법을 사람들은 다 동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있는 이 바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통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그 고통의 바닥에서 빨리 빼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시죠.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끌려갔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뭐하냐면 13년 동안 노예와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됐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빠르게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태가 죽어갔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다림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민족을 구원할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바로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인생의 바닥, 쓰레기 같은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40년간의 이 기다림은 절대로 버려진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가장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 자기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의지도 없었죠. 나 같은 사람 부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부르십시오. 말을 잘 못합니다. 어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야. 너를 택했어. 그래서 끊임없이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 그 끝에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뭘 또 기다리란 말입니까? 내가 40년 동안 기다린 건 뭔데요? 뭘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설익은 밥을 좋아하십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설익게 하면 그 설익은 밥을 저도 옛날에 많이 지어봤는데, 비빔밥을 해먹기도 그렇고 태펴서 누룽지를 하려고 해도 그 맛이 안 납니다. 봉지에 싸가지고 엄마 모르게 버리죠. 우리가 바닥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날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15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한 다윗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항상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죽여버리면 고난도 짧아지며 이 고통의 순간, 바닥의 순간도 짧아지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27편 14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이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젊음은 에너지와 자유와 또 힘이 넘치고 자기 강함과 자기 고집이 있는 때가 이 젊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이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멍에를 메게 하신 것이죠. 이 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이며 속박이며 고통의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멍에는 훈련과 순종의 멍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종과 또 훈련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죠.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멍에를 쥐어주실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잠히 그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멍에를 메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언젠가 그 멍에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9절, 30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티끌에 이 우리가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티끌이 자욱합니다. 안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이 바닥에 있는 티끌에다가 입을 대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자존심을 죽이며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훈련을 받다가 이제 왕이 되죠. 광야에 있을 때는 그 광야 자체가 안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한밤중에 그가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심의가 나타나죠. 이자가 왕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왕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부로 전락한 다윗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오늘 내가 바닥에 있는데 이자가 나타나서 계속 욕을 합니다. 저주하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 칼을 차고 있던 아비새는 저 자를 내가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내가 가서 단번에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그 수치의 자리에서 바닥에 있는 먼지에 입을 맞추죠. 사무엘하 16장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훈련과 수치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악을 행하는 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에게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멍에를 받는 사람, 멍에를 지워진 사람, 인생의 바탕에서 바닥에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멍에를 짊어진 사람이 감당해야 될 자세인 것이죠. 혹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혹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내가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쓴 것이 항상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더럽히죠. 왜 그렇습니까? 다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하나님 앞에 순히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그 고통의 순간의 현장에 우리가 이 인내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쓴뿌리를 아는 채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부흥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치욕이 있습니까? 입을 겸손히 티끌에 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 뺨을 돌려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수치가 반드시 부흥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본 마음을 아는 것이 부흥인 것이죠. 그 백성의 낮아짐과 수치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장색이 금을 풀무에 넣고 뜨거운 불을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금을 태워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태워지는 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금장색이 나를 태워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이 소중한 나를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금을 더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게 하기 위하여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통이 그만큼 클수록 하나님의 본심도 그 안에 더 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의 깊이가 아주 깊을수록 오늘 우리가 그 샘플들을 본 것처럼 고통의 깊이가 클수록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부흥의 깊이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고통을 조금만 줘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조금만 응답하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쥐면 어떻습니까?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꺼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과 이 고통이 밀접한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부흥을 주실 때 겉불이 있고 속불이 있죠. 겉불은 어떻습니까? 겉불은 그냥 겉만 태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부흥은 이런 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런 어둠이 가득한 때에 이러한 겉불로는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불입니다. 속불. 속불이 우리 속으로부터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바닥에서 느끼는 이 애가 고통스러운 탄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절대로 이것은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간에서, 이 쓸개에서, 쓴 것에서, 우리의 오장육부에서 사무쳐 있는 그 고통,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속으로부터 마그마와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애가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쓴 것으로 인한 애가가 깊고 강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기도가 강하며 갈망이 강해지며 성령이 우리 속으로부터 태우는 이 부흥의 불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으로 인한 마음의 품은 이 애가는 부흥을 위한 소극인 것이죠.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그 고통이 시대를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그 깊은 탄식과 고통이 하나님을 겨누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죠. 그것은 쓴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통과 애통과 아픔과 고난과 이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마그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애가를 들고 주님에게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애가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쓴뿌리 이 근원에 하나님 이 모든 쓴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부흥의 강력한 불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의 바닥에서 느끼는 쓴쑥과 담즙을 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탄식 애가 안에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 부흥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